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4일 오후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윤 기자,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 그 앞서 지난주 발의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결정했었죠. 이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고요. 네. 표결 불성립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런데 14일 그 표결에 붙인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죠.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 선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이번에 그 달랐던 이유는 앞서 그 국회 전체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의결 정족수를 이제 성립을 시켰고요. 300명이 그 결과 전체 의원들 모두가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관심사는 현재 국회 의석이 야당 그리고 무소속인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92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8표 이상이 최소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표결 결과에 보면은 204명이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최소한 12명이 찬성한 것이죠.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합치면 총 23명이 찬성 또는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열하루 만에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 그런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내용이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네. 7일 표결, 그러니까 1차 그 탄핵 그 표결 당시에 당시 제출된 그 1차 탄핵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그 밖에도 절차상의 위반,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그 국회에다가 이것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또 국민 주권의 원칙. 또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 있다. 또 직권남용, 내란미수 이렇게 7가지의 그 헌법과 법률을 그 위반했다. 이렇게 그 적시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제출된 2차 탄핵안도 아,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아, 무슨 전쟁이나 사변이 난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 아, 윤 대통령이 아, 그것을 어기고 아, 비상사태 아, 계엄령을 선포한 것 이것이 그 잘못이다. 그 내용은 같은데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1차 그 탄핵안 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그 2차 탄핵안에는 빠졌습니다. 아, 왜냐하면 1차 탄핵안이 공개됐을 적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 내 물론이고 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부의회에도 그 미국의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아, 외교 정책 노선을 정하는 것은 그 아,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 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아, 이것을 아마 그 탄핵을 주도하는 아, 민주당이 그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번 것은 아,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했지만 이번 것은 그 그런 것이 빠졌고 핵심 내용 즉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이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에서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탄핵당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은 5년 임기의 절반을 갓 넘긴 집권 2년 7개월 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한국 헌정사에서는 사실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이번 탄핵 사유는 앞서 두 차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이 됐고요. 이 같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된 것은 그리고 또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앞서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잘 아시는 대로 불법적인 선거운동 그리고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탄핵 사유였고요. 그러나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간인에 의한 국적 농단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입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들의 표현을 빌린자면 전임자들의 탄핵 사유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비추면은 경범죄 수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요. 바로 이 때문에 현역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도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사상 세 번째 국회 탄핵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 국회의 탄핵 결의는 이 언론들은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요구에 국회가 부응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발언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용기와 헌신이 이번 탄핵 결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탄핵 표결에는 여당인 그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와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좁게 보면은 이것은 그 국민의힘 그 대표인 그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에서 1차 탄핵 때는 그 단체로 집단적으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표결에 참여한 거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나 찬성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시 그 민심을 거슬릴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시된 그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74.8%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그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번에 그 같은 민심을 거슬릴 수가 없었고요. 또 한국의 그 TV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지난번에 그 1차 그 표결에 불참했던 국회의원들 그 상황이 상당히 좀 그 지역에서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KBS나 이런 그 한국의 방송을 보니까 표결에 당시 표결에 불참했던 국회의원 사무실에 무슨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무슨 그 욕설을 퍼붓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한 이 같은 민심의 그 역풍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 재판소 가는 탄핵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7일 나온 담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탄핵을 피하려는 길 자진하야 쪽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지난번 최근에 나온 그 담화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것은 역시 그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자신의 그 정당성을 마지막까지 변론하고 싸워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혔기 때문에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막을 그 수단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담화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윤 대통령의 담화 들으셨는데 윤 기자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앞서서 12월 12일이었죠. 그 탄핵이든 수사든 여기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맞서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또 검찰과 경찰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었는데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또 비상계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적인 결단이자 통치 행위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담화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면권 행사나 외교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일단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은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최 기자, 한국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그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을 좀 속이려면요. 한동훈 대표는 그 윤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의 반응을 좀 그 소개해드리면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문제 삼은 공직자의 탄핵은 분명 지나친 것이지만 이 문제는 야당을 설득하거나 국민 여론에 호소해야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할 일인가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했고요.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망상의 끝이 어디인가 고개를 젓게 만든다며 벌거벗은 임금님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일종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의 판단이나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통치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의 판결은 우연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1979년에 12.12 사태 직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내란죄가 적용돼서 법적인 그리고 판결에 회부가 됐었던 건데요. 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우연적인 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국회가 탄핵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통치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를 적용한 것이고요. 검찰과 경찰도 현재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방안은 당에 이름하겠다고 했는데 왜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네, 그것은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그 미스터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임기를 포함해 자신의 거취를 그 국민의힘에 이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2일 날에 나온 담화는 뭐 정반대로 간 겁니다. 당시 그 윤 대통령은 야당이 무슨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또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7일 날 나온 담화하고 10일 날 나온 담화는 아주 그 성격이 180도 다른 그런 담화를 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이제 뭐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7일 날 나온 담화는 국회의 그 1차 탄핵 표결 그 직전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한동훈 여당 대표를 아마 따로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모종의 어떤 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그 여당의 대표니 이 탄핵을 막아주면 나는 그 이선 후퇴를 하겠다. 그리고 나의 거취는 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일종의 그 합의를 보고 당시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바뀐 이렇게 된 건데요. 아마 그 짐작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1차 그 담화를 발표하고 며칠간은 대통령실 출근도 안 하고 이제 자택에 칫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그 칫거를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신경의 모종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하야를 하고 조기퇴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 끝까지 싸우겠다. 아마 이렇게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같은 그 새로운 담화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그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 주어진 선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하야 아니면 탄핵 둘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었던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초기에는 조기 퇴진 에 대한 언급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그 전언에 따르면 생각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입장이 선회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핵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이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말하자면 구성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요. 3명이 공석 아닙니까? 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그래서 파면이 결정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의견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아울러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야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현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서 탄핵 심판까지 만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가는 것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입장을 바꾼 것일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이후에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탄핵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윤 기자,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미 이제 그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국회의장이 서명해서 윤 대통령 본인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서를 송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송부된 직후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의 그리고 선고까지는 180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이 소요됐었거든요. 어쨌든 그 6개월, 180일 안에 헌재가 이제 그 선고를 해야만 되고요. 물론 결과는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용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60일 안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인용시에,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5, 6월, 늦으면 8월을 경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가 됐는데 최 기자, 어떤 권한이 정지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신분과 경호, 의전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약 12가지 정도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또 뭐 예산안 제출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이렇게 12가지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그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뭐 관저에는 머물 수 있지만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어떤 사람을 그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아마 헌법재판소의 변론 이런 것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이 한덕수 총리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모든 헌법상, 법률상 권리와 권한은 권한 대행에게로 넘어갑니다. 국군 통수권도 예외가 아니죠. 다만 이 그 권한 행사,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그 권한에 말하자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임명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이든 공무원 임명권든 이것을 자기가 권한대행을 하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다거나 아니면 해임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차관급의 경우에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임면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보통의 사례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구설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는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권한 행사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한대행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검찰과 경찰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까?
네,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그 검찰, 경찰 쪽에서 이 내란죄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의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것인데요. 이 문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그 국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것은 그 폭동으로 보기는 좀 그 아닌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사로 넘어가 최종 결정되는데 탄핵 심판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정한 그 탄핵 심판에 최대 기한은 180일입니다. 6개월이죠. 그 안에 이제 결정을 어떤 형태로든 내려야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1일이 걸렸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100일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야당들은 이 2차 탄핵 소추 안에 내용을 굉장히 첫 번째 때 그 심의 그 발의했을 때보다 간결하게 했다고 앞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빠르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란죄 혐의에만 그 탄핵 발의에서의 그 사유를 규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배제했단 말이죠. 2차 탄핵소추안 발의 때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결정된 후에 그 담화문을 통해서 헌재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면 어떤 게 핵심 쟁점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이 되면은 서너 가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 측은 그 비상계엄 선포가 그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법 심사의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하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주도한 그 탄핵안은 계엄령 자체가 무슨 그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선포한 것 자체가 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이제 정점이 되고요. 그다음 것은 역시 그 비상 계엄의 선포 요건 절차 이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주장을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그 전복하려는 뒤집으려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탄핵안은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시나 사병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런 것 또 절차를 어긴 것 이런 것은 문제다 이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 것은 역시 그 내란죄 봅니다. 내란죄 여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적에 국회를 그 무력화하려는 강압 조치는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두 시간 만에 하는 그 내란 죄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탄핵안 쪽에서는 이것은 명백히 그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는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한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몇 가지 것이 상당히 그 쟁점이 돼서 헌법재판소 그 심리가 상당히 오래 끌 수도 있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9일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법적 절차와 법치를 강조하는데 윤 기자 탄핵도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예, 당연합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죠. 그리고 야권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한 우연 논란이 있을 경우에 탄핵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굉장히 전국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방이나 동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것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기도 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한국 내 전국 혼란 사태에 대해서도 법치 그리고 원칙에 따른 해결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간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정이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교권에 대한 공백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다음 달에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경제적 또는 군사 안보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한 문제 해결 또는 논의 자체가 사실 앞으로 내년 짧아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고요. 또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언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안보 문제에서도 굉장히 동맹 간에 긴밀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수출이라든지 환율 또는 그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가장 큰 것은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긴밀한 동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전국 전망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목감기 때문에 소리가 거북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미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약 24만 점의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유럽 회화, 미국 미술, 현대 미술, 아시아 예술 등 주요 컬렉션을 소장하는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매년 평균 80만 명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렸던 한국의 현대미술 전시는 미 주류 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 내 주목받는 미술관 전시를 기획한 한인 여성 큐레이터들을 열거하면서 우현수 부관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우먼톡 주인공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우현수 씨.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부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현수라고 합니다.
네, 부관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저희가 사실 부관장이 저 한 명은 아니고요. 워낙 기관이 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나누어서 있는데요.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미술관은 소장품이 한 25만 점 정도가 있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소장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기증을 받아서 입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에 관련된 일들을 총괄해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이 직책을 맡은 거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미술관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고요. 그때는 한국미술 큐레이터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책에 한 15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부의 디렉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최근 수년 동안 이 미국에서 한국의 현대미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쩌면은 그 우 부관장 개인사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1996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마친 후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예술행정 석사 과정에 이제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한국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에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6개월 만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한국미술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한국에서 미술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한국미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 제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판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미술을 볼 수 있는 미술관도 많지 않았고, 그때는 이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한국실이 개관을 하기 전이었어요.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미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이런 상태인 것일까?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미술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저희의 경쟁 국가로서 너무 쉽게 비교를 하는데, 그런 국가에 비해서 한국 미술의 규모가 왜 이렇게 작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미술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다 모든 요소들이 집약되어져서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모든 요소가 집약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들이 그 뭐 20년, 30년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문화의 파워를 일찌감치 한국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수출하고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적인 문화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미술은 무엇인가라는 그 관심사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쪽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호기심이 유발되고,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서 지금은 이런 전시를 해도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봄까지 열렸던 그 전시회가 주류사회 관심도 많이 끌었는데요. 이 한국의 그 현대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였죠. 미국의 관람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갔을지 궁금하네요.
물론 전시가 한국 작가들 아니면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만들어낸 다분히 한국적인 취향을 반영하고 아니면 한국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계 지금 현재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고민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창 뭐 대두되고 있는 LGBTQ 컬처, 그다음에 성소수자로서 느끼는 뭐 사회적인 억압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유럽 어느 나라에 살던 도시에서는 다 볼 수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히 세계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시를 꾸몄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도 얻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 내가 이 작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점을 공유하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시를 보고 느끼고 또 그 경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셨는데요. 그 밖에 기억에 남는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였을까요?
2014년에 했던 이제 조선미술대전이라고요. 이제 그 전시는 우리 미술관에서 가장 처음 했던 한국 대규모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시에 소개를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화엄사가 소장을 하고 있는 대형 괴불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를 했었어요. 괴불이라고 하는 거는 야외에서 법회가 있을 때 야외에 걸게 되는 대형 걸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의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그다음에 가로가 8m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17세기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 미술과 한국 미술 전시와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 미술 전시는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면 이게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동의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전시를 해보면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국은 아시아 미술의 일부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동양 미술이라고 하면 이미 잘 알려진 미술이 중국,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도대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물론 불화라는 것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야외에서 거는 대형 걸개 불화는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미술관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지 아무도 그거를 갖고 나가서 해외에서 전시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시도조차 안 해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작품을 갖고 올 계획을 세웠고 물론 화엄사에도 찾아갔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반출 허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불화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술관의 중앙 홀에 새로 가벽을 세워서 이제 그 작품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네. 또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미술을 미 주류 사회에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일하시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기 참 잘했다.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사실 저는 은퇴하고 싶은데요. 너무 정말 사실은 치열하게 일을 했고 27년 동안 그래서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아직 그런 나이에 미치지는 못했고 제 분야의 일에 관해서라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국 미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거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보람도 느끼고 사실 미술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미술관의 파워를 자랑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전시가 한 그 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품이 또 다른 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장품, 얼마나 중요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미술관의 이제 힘이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시아 미술 소장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비단 한국을 떠나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인도 이제 이런 데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술품을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중견 작가가 되면 갤러리에 소속이 되고 갤러리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그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의 그 뭐 중견 작가들이라고 해도 정말 탑 뭐 작가들이 아니면 갤러리 시스템이 뭐 작가를 지원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작가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다음에 전업 작가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작가들이 커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조금 개선될 수 없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사실은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굉장히 한동안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시스템이 굉장히 컸어요.
한인 여성으로서 부관장직에 오르기까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일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2세도 아니고 정말 어중간한 나이에 27살이란 늦은 나이에 이제 미국에 오긴 했는데 아시아인으로서 이 위치에 오른 사람은 사실은 제가 처음이기는 했어요. 미술관의 150년 역사 중에 그만큼 그동안 저희가 아시아인이 일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 기관에서. 물론 소수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가지의 성취를 하기에 150년이 걸렸다는 거는 좀 단적으로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길인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 같고요.
아, 150년 역사를 깬 기록적인 인물이 되신 거네요. 네, 부관장께서는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또 중국어하고 일어까지 능통하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소통의 폭도 크고 또 기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필수적으로 잘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국에 늦게 온 사람치고는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글쓰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 스스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는 사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기부자를 유치한다든지 기금을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장가와 이제 유대 관계를 뭐 돈독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작가와의 뭐 그런 친분을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하자면 이제 사교 능력이라든지 외교 능력이 굉장히 크게 요구되는 직종이기는 해요. 한국과는 좀 차별적인 점을 꼽자면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도 이제 보면 큐레이터들을 이제 선발을 할 때 박사,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있고 정말 공부만 한 사람과 석사학위가 있고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해본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박사가 있는 사람을 더 선호를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음원톡 주인공은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후회할 때 미국인들이 흔히 쓰는 should have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hink of something recent that you regret doing or not doing?
여러분은 요즘 해서 또는 하지 않아서 후회한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I can. Today, for example, I left my clothes outside to dry all day.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옷을 말리려고 온종일 밖에 두었습니다.
At first, it was sunny. But then it started pouring and the clothes got soaked.
처음엔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옷들이 젖어버렸습니다.
I should have taken the clothes down sooner.
저는 더 빨리 옷을 걷어들였어야 했습니다.
We use the phrase I should have to say that something did not happen, but we wish it had happened.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었길 바랄 때 I should hav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We can use this phrase to talk about almost any kind of regret, big or small.
크든 작든 거의 모든 종류의 후회를 표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 I should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저는 take의 과거 분사 형태인 taken을 썼습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품사로 동사의 과거형과 모양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로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동작을 설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 분사는 과거 시제를 말하는 동사의 과거형과는 달리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buy a used car.
나는 중고차를 사고 싶습니다.
Sarah had fallen in love with him so quickly.
세라는 그 남자와 너무 빨리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The people saw the injured man.
사람들은 부상당한 남자를 봤습니다.
The man found the broken vase.
그 남자는 깨진 꽃병을 찾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들 모두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로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동작을 설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isten to this speaker use the phrase I should have and note the past participle that comes after.
이번에는 화자가 I should have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그 뒤에 오는 과거 분사를 주목해 보세요.
I was late for work today. I should have gotten up earlier.
저는 오늘 직장에 늦었습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Did you catch the past participle?
여기서 과거 분사를 찾으셨나요?
It was gotten up from the verb get up.
Get up의 과거 분사인 gotten up이었습니다.
We can also use the negative form I should not have to express the same general idea like this.
또 부정 형태인 I should not have를 써서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should not have slept so late.
너무 늦게 자서는 안 됐습니다.
I should not have left my clothes outside all day.
나는 온종일 빨래를 밖에 놔둬서는 안 됐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후회할 때 미국인들이 흔히 쓰는 I should have 표현 살펴봤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